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시크주의 주요 도시인 리시찬스크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리시찬스크시에서의 철수는 러시아군의 수많은 포탄으로부터 학살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장벽을 다시 재건할 것이고 빼앗긴 땅을 되찾을 것이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사령부가 적이 최대의 화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최전선 특정 지점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면 오로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리시찬스크시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새로운 최신 무기를 받은 뒤 리시찬스크시와 돈바스 지역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전술과 늘어난 최신 무기 물자 보급을 통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루안시크주의 마지막 미점령 도시였던 리시찬스크를 장악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러시아군이 친러시아 세력과 합동작전을 통해 리시찬스크를 완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화 7,300만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총리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병력 수송 장갑차 14대와 부시마스터 4륜 장륜 지휘대 방호 장갑차 20대, 기타 군사장비 등 미화 6,7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 관리에 쓰이는 장비와 사이버 안보, 야전에서의 국경 작전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미화 6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또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과 함께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장관과 특권 계층인 올리가르히 16명에 대해 추가로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날 우크라이나 크이우주의 부차와 호스토멜, 이르핀시 등을 방문한 직후 나왔습니다. 엘버니지 총리는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가한 파괴와 정신적 외상을 직접 목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최근 다른 세계 정상들의 크이우 방문은 호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쿨레바 크이우 주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인 텔레그램을 통해 엘버니지 총리가 폐허가 된 민간 건물, 지뢰의 흔적들, 호스토멜에 소재한 안토노프 국제공항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니지 총리는 크이우주 방문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터키 세관 당국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곡물을 선적한 화물선을 억류했다고 바실 보드나르 터키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밝혔습니다. 보드나르 대사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해당 선박은 현재 한국 입구에 정박 중이고 터키 세관 당국에 의해 억류된 상태라며 우리는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의 지백 졸리오라며 우크라이나 항구 베르단스크에서 흑해 연안에 있는 터키 카라수항까지의 항로를 추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의 화물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백 졸리호가 러시아를 출발한 뒤 아조해에 면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진 자국 항구 도시 베르단스크에서 들러 우크라이나산 곡물 4,500톤을 불법 선적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시내의 상가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덴마크 경찰 당국에 따르면 22살 덴마크 남성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사망자 외에 3명이 중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체포 당시 소총과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공범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4th of July,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동부 13개 주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본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기치로 만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1776년 7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미국은 올해 독립기념일로 이제 246년의 역사를 다지게 됐습니다. 자, 나라의 생일, 독립기념일은 다양한 행사와 모임, 축제로 축하합니다. 성조기나 성조기 문양의 장식은 이미 한참 전부터 주택가에 내걸렸고요. 백화점이나 각종 상점에도 성조기나 또 미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이나 모자, 장식품이 가득했는데 지난 금요일을 시작으로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 또 지역 정부, 마을 단위에서 준비한 본격적인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자, 악대가 이끄는 화려한 퍼레이드, 시가 행진은 기본입니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주제의 음악회, 콘서트도 볼거리고요. 미국 독립기념일의 백미는 아무래도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굽고 음식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바베큐 파티와 함께 요란한 폭죽이 쉴 새 없이 터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4일 밤에 링컨 기념관 앞에 길게 뻗어있는 인공호수 위로 화려한 불꽃의 축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치솟은 물가에 비용 부담 덜면서도 즐길 수 있는 바비큐 파티를 위한 장보는 비결전환 언론기사, 또 불꽃놀이에 따른 소음공해, 가뭄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지역에서 도입한 야간 드론 비행쇼가 올해 독립기념일 축하 분위기에 색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책을 빌려주듯이 채소 씨앗을 대출해주는 서울식물원의 씨앗 도서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5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15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 19도입니다. 청진, 중강 20도, 함흥 23도, 원산 장전 23도, 평양이 24도 아침 최저 기온이고요. 개성의 아침 최저는 2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 개성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이 32도, 신의주 31도, 서쪽 지역 대부분이 31도에서 33도로 매우 높겠습니다. 함흥 31도, 장전, 원산, 계산이 29도, 삼전의 낮 최고 기온 청진과 함께 24도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다가 흐리고 먼바다 쪽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시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3명이 숨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 극우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에서 점령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리시찬스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리시찬스크라면 우크라이나 군의 그 루한시크주 마지막 거점이었죠?
맞습니다. 루한시크주의 산업과 행정 중심지였던 세베로 도네츠크에 이어서 강 건너에 있는 리시찬스크까지 러시아군에 넘어가면서 사실상 루한시크는 이제 러시아군에 함락된 걸로 보이는데요. 쇼이그 장관은 리시찬스크를 확보한 건 루한시크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3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리시찬스크에서 퇴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야간 연설에서 군인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면서 사람이 그 무엇보다 보호돼야 한다고 이 퇴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벽을 다시 세우고 땅을 되찾을 거라면서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폐화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위해서 국제회의가 스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4일과 5일 이틀 일정으로 스위스 루가노에서 진행되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는 전 세계 40여 개국 정상 그리고 대표들, 10여 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그리고 데니스 슈미얼 총리와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 장관 등 10여 명의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회의에 직접 참석합니다.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재건과 복구를 위한 논의 성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동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에 초점을 둔 고위급 국제회의는 처음입니다. 원래 회의 명칭은 우크라이나 개혁회의인데요. 올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된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는 성격으로 개편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체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개혁회의는 2017년에 출범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가입에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개혁 부분, 그러니까 민주주의 강화나 법치, 사회적 제도, 경제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 방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의 핵심 의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첫째,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 계획과 국제 파트너들의 기여 방안. 둘째로, 재건 관련해서 우선순위와 원칙, 그리고 방법. 셋째, 전쟁에 따른 사회, 경제, 환경과 인프라 피해 복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우크라이나의 개혁 방안을 다루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를 논의하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 자칫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결집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는 폭발로 인명피해가 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에서 폭발로 아파트와 주택 등 민간 건물 수십 채가 파손되고 적어도 3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한 현지 주민은 로이터 통신에 20m 거리의 주택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이 충격으로 자기 집의 창문도 다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폭발이 미사일 공격에 따른 거란 거예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토치카 U 미사일 그리고 TU-143 무인기로 벨고로드 민간 지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폭발로 인한 피해가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는 이런 러시아 주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 벨고로드 폭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터키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러시아 화물선을 억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바실 보드나르 터키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3일 터키 세관이 러시아 국기를 단 화물선인 G100 졸리호를 카라스 항구에 억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 선박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약 4,500톤이 실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후에 러시아가 자국산 곡물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터키 정부도 억류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터키 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화물선은 터키 당국의 하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배에는 약 7,000톤의 곡물이 실려 있고 아직 당국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덴마크로 가보겠습니다.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났네요.
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3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적어도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예,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신원은 알려졌습니까?
네, 코펜하겐 경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자 1명, 그리고 덴마크인이 2명이고요. 40대와 20대가 2명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태인 사람도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범행을 저지른 사람요, 잡혔습니까?
네, 현장에서 용의자는 잡혔는데요. 올해 22살의 덴마크인인 것만 공개됐습니다.
예,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 코펜하겐 경찰 당국은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4일 수사 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테러와 관련이 없고 용의자가 단독으로 쇼핑객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렌 토마센 코펜하겐 경찰청장은 용의자가 정신과 의사들에게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예. 자, 사건 현장이 대형 쇼핑몰이고 사람들이 많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쇼핑몰은 수도 코펜하겐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는 필즈라는 이름의 대형 쇼핑몰인데요. 총격 사건은 3일 오후 5시 4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큰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쇼핑몰 안에서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총소리가 나자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출구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나 보군요.
네, 한 목격자는 덴마크 언론에 용의자가 매우 위험하고 분노에 찬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첫 번째 총격 후에 11분 만에 체포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다른 행사도 취소됐다고 하죠?
네. 이날 오후 8시에 이 쇼핑몰과 그리 멀지 않은 한 콘서트장에서 영국의 유명 가수인 해리 스타일의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총격 사건 때문에 공연에 임박해서 취소됐습니다.
덴마크에서 이런 식의 무차별 총격 사건이 종종 있습니까?
지난 2015년 2월에 이틀 연속으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안긴 적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인 용의자가 반이슬람 성향 스웨덴 작가의 토론 회장 그리고 유대교 회당을 겨냥해서 벌인 사건이었는데요.
네.
네, 이 사건으로 2명이 죽고 경관 6명이 다쳤고요.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끝에 사살됐습니다. 한편 메테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는 3일 성명을 내고 휴일 저녁에 가족과 쇼핑을 즐기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면서 애통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프레데릭슨 총리는 또 아름답고 안전한 코펜하겐이 한순간에 변했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덴마크 국민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의 극우 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죠.
네,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의 극우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와 더 베이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두 조직 외에도 IS 등 18개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뉴질랜드에서 이들 조직에 자금을 대거나 조직원을 모집하고 참여하는 게 불법입니다. 또 관련 당국은 의무적으로 이들 조직에 대응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네, 프라우드 보이스, 더 베이스,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이들 조직이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이들 조직이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백일 우월주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저지른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2019년에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51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사건 이후 뉴질랜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같은 극우파들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에 미국의 프라우드 보이스, 그다음에 더 베이스 테러 조직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게 된 겁니까?
네, 뉴질랜드 정부는 먼저 프라우드 보이스와 관련해서 이들이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에 관여한 게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프라우드 보이스를 그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의 배후단체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당시 몇몇 극우단체가 배후였는데 군중들을 선동하고 경찰에 대한 공격을 조율했으며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이끈 조직이 바로 이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또 프라우드 보이스는 의사당 난입 사건 전에도 반대파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시연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리 시위 또 SNS를 이용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프라우드 보이스 외에도 더 베이스는 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을까요?
네, 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의 핵심 목표가 급진적인 폭력을 가능하게 하도록 극단주의자들을 훈련하는 거라고 뉴질랜드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예.
네, 또 조직의 창시자인 레날도 라자로가 폭력, 무기 획득, 미국 정부 붕괴 시도, 그리고 폭력과 혼돈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 등을 지속해서 온라인에서 회원들에게 설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프라우드 보이스하고 더 베이스가 뉴질랜드 말고 다른 나라에서 혹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선례가 있습니까?
네. 캐나다가 지난해 프라우드 보이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요. 영국, 호주, 캐나다가 더 베이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해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특별위원회 소속 리즈 체니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보편적 낙태권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법관들 자택 앞에서도 계속되자 대법원이 관할 주정부에 시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리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가 언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소속의 리즈 체니 의원이 3일 ABC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의 인증을 막기 위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법무부가 결론 내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퇴임 후 형사상 범죄로 기소된 미국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체니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전례가 없고 이미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가에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데도 법무부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의 더 심각한 헌법상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에 특위가 먼저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하원 표결을 거치고 그리고 법무부의 기소를 권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렇습니다. 체니 의원은 이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법무부가 하원의 권고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법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법무부는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예,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고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강한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와 또 측근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와 관련해서 특위가 공개 청문회 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6차 공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당초 특위는 청문회를 5차로 계획을 했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6차 공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청문회에는 의회 난입 사건 당시 백악관에서 일한 직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보좌관이었던 캐시디 허친슨 씨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네.
그때 허친슨 씨의 증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 허친슨 씨는 사건 당일 일부 지지자들이 무기를 소지한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려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회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죽도록 싸워라라고 촉구했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사당으로 향하려고 했다고 증언해 주목받았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허친슨 씨의 증언을 어떻게 반응했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거의 모른다. 그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들은 것 외에는 이라고 밝히며 허친슨 씨의 증언을 깎아내렸습니다.
네. 하원 특위는 이 허친슨 씨의 증언을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체니 의원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허친슨 씨의 증언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허친슨 씨는 아주 용감한 여성이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체니 의원의 발언을 주목하게 되는 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이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체니 의원은 7명으로 구성된 하원 특위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 2명 가운데 1명이자 특위의 부위원장입니다. 네. 이 공화당 소속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난하면서 대표적인 당내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힙니다. 네. 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찬성한 뒤에 공화당 하원 서열 세 번째 자리인 의원총회 의장직에서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하원 특위가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을 조사하게 될까요?
예, 이달 말에 청문회가 또 예정돼 있는데요. 특위는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과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폭도들이 의회를 떠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할 것을 호소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어떻게 3시간 넘게 TV로 폭동이 벌어지는 걸 지켜볼 수 있었는지에 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벌된 사람들도 있죠.
예, 시위 참가자 가운데 800명 이상이 체포됐고요. 30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적게는 몇 주에서 많게는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지난 대선 결과는 사기이며 대선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미 연방대법원이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철회하면서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요. 대법원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시위대가 워싱턴 DC와 인접한 주위에 있는 이 연방대법관들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면서 대법원이 관할 당국에 집회 금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회 금지를 요청한 겁니까?
네, 연방대법원의 보안 책임자인 게일 컬리 보안관이 주말 동안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지난 1일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컬리 보안관은 메릴랜드주 법은 자신의 집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해치는 걸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도 같은 요청을 한 겁니까?
예, 컬리번가는 버지니아 글렌 영킨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몇 주간 대규모의 사람들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대법관 자택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와 북등으로 소음을 내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분명히 버지니아 주법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컬리번가는 주지사들 외에 주내 카운티 당국자들에게도 서한을 보내 집회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법관이 9명인데요. 시위대가 어떤 대법관들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까?
예, 낙태권 폐지에 찬성 의견을 낸 대법관들입니다. 메릴랜드 주에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렉 캐버너 대법관의 자택,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 있는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 자택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법관 집 앞에서의 시위가 이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5월 언론을 통해서 대법원이 사실상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할 방침이라는 다수 의견문이 유출되자 일부 시대가 워싱턴 DC 인근의 대법관 자택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 호건 주지사와 영킨 주지사는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집회를 금지하는 연방법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실제로 이 낙태 판결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 시위가 더 거세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컬리 보안관은 호건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때 이후 위협적인 활동을 포함한 연방 대법관들 자택에서의 시위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혹시 대법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까?
예, 지난달 초 메릴랜드 주에 있는 캐버너 대법관 자택 앞에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는데요.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데 대해 분노해 이 총과 각종 위협 도구들을 들고 캐버너 대법관 자택을 찾은 걸로 알려졌고요.
네?
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로 갑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리튬, 광물이죠. 이 리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요?
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월 30일 전날 주의회에서 통과된 필수 주 예산 법안의 일부로 통과시킨 리튬세 부과안을 승인했습니다.
예. 리튬이 어떤 광물입니까?
예, 세라믹, 배터리, 윤활유, 알루미늄 등 다양한 제품이나 또 재료에 들어가는 광물입니다. 최근 주목되는 건 바로 리튬이 2차 전지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네.
자, 2차 전지라고 하는 건 외부의 전기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이 충전 가능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전지를 말합니다.
네네.
또 최근엔 전기자동차 제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요가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 리튬에 대한 중요도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과 산업의 중요한 광물인데 자, 캘리포니아주 리튬에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려는 겁니까?
예, 톤당 단일 세율로 주내 리튬 생산업체에 부과가 됩니다.
예.
실제로는 내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고요. 또 세금은 매년 검토될 예정으로 주 당국자들은 잠재적으로 백분율을 기반으로 하는 세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리튬에 부과될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위치한 리튬 함유 염호인 솔턴호의 환경보건 사업 자금으로 투입이 됩니다.
예.
이 지역은 지난 20세기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이 크게 파괴된 지역입니다.
예. 이 솔턴호가 리튬이 상당히 많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솔턴호에서 매년 6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이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미래 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자 전 세계 수요의 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당국의 이번 결정에 관련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응 볼까요?
네, 우려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솔턴호에서 리튬 생산 산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모두 세 곳인데요.
네.
이 가운데 두 업체가 리튬 생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와 고객 모두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업체는 그러면서 실제 세금을 낼 경우 리튬 매장량이 많은 유타주나 아칸소주 등 다른 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컨트롤드 서머 리소스의 콜드 코어의 최고 경영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리튬이 더 저렴하게 된다며 이 리튬세를 지지하면 이 캘리포니아의 전도 유명한 리튬 개발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정책 한 가지 더 보죠.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6월 30일 오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약 3,08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을 서명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26세에서 49세 사이의 불법 이민자들 약 76만 명이 추가로 늦어도 오는 2024년 1월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들어가는 자금은 매년 약 27억 달러입니다.
네.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이번 결정에 반대 의사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의 존 쿠퍼 회장은 이번 결정은 마치 자석처럼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과 같은 입장인 것처럼 얘기할 때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Glad to be invited. Hey, you know what? I think we should demand a raise. I'm going to write a letter for everyone to sign asking for a pay increase.
Speak for yourself. I'm happy with my salary. 존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편지를 모두를 위해 쓰겠다고 해서 제가
Speak for yourself.
당신만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Speak for yourself.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Speak for yourself는
I disagree. I don't agree with you. That's your opinion, not mine. Maybe for you, but not for me. Maybe you think that way, but I don't think that way. Maybe you see it that way, but that's not how I see it. Speak for yourself.
당신만 그래요. 난 아닙니다. Speak for yourself. 표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Something speaks for itself.
자명한 사실이다. 증명한다. 이런 표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see the finished project? David did very well.
Yeah, the finished product speaks for itself.
데이빗이 어떤 사업 업무를 잘 끝냈다고 제가 말했더니 존이
Yeah, the finished product speaks for itself.
네, 그 완제품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말 안 해도 그 일을 보면 알 수 있을 때
Something speaks for itself.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일이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여줍니다.
His work speaks for itself.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증명한다라는 표현
The evidence speaks for itself.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기쁜지 알 수 있기도 하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s David in yet?
Yes, he was waiting to see you since 8 o'clock this morning.
Is he angry?
His facial expression spoke for itself. You don't want to see him right now.
데이빗이 저를 아침 8시부터 기다렸다는 존의 말에 제가 데이빗이 화났냐고 물었더니 존의 대답은
His facial expression spoke for itself.
그의 얼굴 표정이 증명하고 있다. 화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증명하고 있다.
His facial expression spoke for itself.
자, 그럼 끝으로 당신만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렇지 않아요.
Speak for yourself.
당신만 그래요.
Speak for yourself.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 should demand a raise. I will write a letter for everyone to sign asking for a pay increase.
Speak for yourself. I'm happy with my salary.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나는 아니에요. 이런 표현, speak for yourself. speak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한국 서울에 책을 빌리는 것처럼 씨앗을 대출해주는 도서관이 있답니다. 씨앗을 빌려서 식물을 기른 뒤에 그 씨앗을 다시 받아서 반납하면 되는 도서관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 식물원 씨앗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나는 7월 파종 그냥 기왕이면 나 또 자신도 없는데
맞아,
기왕이면
잘 키워야지.
딱 적기인 걸 해서 맞아. 수확을 봐야 되니까
이게 꽃 핀다는 건가?
꽃은 이때 핀다는 거고 아~ 아마 파종은 이때부터 한다고 이런 것 같아.
녹두를 한번 찾아볼까?
녹두 볼까? 응. 내가 집 안에서 키워야 되니까
맞아.
그런 걸 고려하게 되더라고.
5페이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입니다. 이곳 1층에 있는 씨앗 도서관에서 한국 시민 이유토 씨와 박서영 씨가 식물 사전을 보면서 대출할 씨앗을 고르고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세계 12개 도시 식물과 식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에 개장한 곳인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식물을 소개하고 씨앗을 공유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식물연구과 김은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씨앗 도서관은 저희 서울식물원에서 보유한 식물 유전 자원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제 씨앗 책처럼 대출을 해서 직접 길러보실 수 있도록 이런 유전 자원을 공유하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원이면 이제 다양한 이제 식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 식물이 해마다 이제 다양한 이제 씨앗들을 맺게 되는데 이제 그 씨앗들이 보통은 저희 식물원에서 보관하는 저장소에서 저장이 되는데 이제 그 외에도 남는 씨앗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유전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접 정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제 씨앗 보급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식물원이 이제 준비했던 공간입니다.
씨앗 도서관에 들어서면 다양한 식물 유전 자원이 전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의 명칭과 정보가 잘 소개된 식물 사전도 마련돼 있고요. 또 씨앗과 식물을 활용한 색다른 인테리어도 눈에 띕니다.
씨앗 도서관은 이제 실제적으로 한 500여 종의 씨앗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원에서 수집된 씨앗도 있고 외부 이제 관련 기관에서 기증을 받거나 분양을 받아온 씨앗들도 있고 야외에서 채집된 씨앗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씨앗에 대한 정보, 어떻게 씨앗이 생기게 되고 씨앗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씨앗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패널들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씨앗을 활용해서 이런 포토존을 연출한 포토월도 있고요. 기획전시가 또 이루어져요. 지금은 오비일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기획전시하는 공간도 또 있습니다.
씨앗 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씨앗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씨앗의 보전과 확산을 위해 책처럼 씨앗을 대출해주고 또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시 식물연구과 김은수 씨의 설명 들어봅니다.
이제 1인당 1개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실적, 그러니까 기르셔서 반납을 하시거나 꾸준히 이용을 하시면 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는 양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반납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런 혜택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취지 자체는 빌려가시고 키우셔서 직접 수확을 하셔서 반납을 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씨앗을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반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본인이 심었던 사진이라던가 재배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새로운 씨앗을 빌려드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간 날 씨앗 도서관에는 상담과 씨앗 대출을 돕는 뉴딜 참여자 이세라 씨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라 씨는 씨앗 도서관 안에서 하는 일과 밖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며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방문 현황을 저희가 항상 파악해야 돼서 방문자 수랑 뭐 대출 수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오시는 분들한테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고 대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된 씨앗 재고를 파악을 하고 부족한 씨앗을 채우는 역할을 이 안에서 하고 있고 이 외에서는 이제 그 씨앗들을 저희가 최종을 해야 돼요. 최종 밭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씨앗부터 키워서 씨앗을 받아서 포장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세라 씨는 씨앗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재배부터 수확, 포장과 대출, 그리고 상담까지 돕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씨앗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방문객들은 어떤 씨앗을 가장 많이 찾는지 그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거는 해바라기고요. 그게 근데 비료랑 햇빛이 이제 수반이 돼야 이제 잘 크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해가 잘 드는 곳에 키우라고 하신다든지 그리고 좀 큰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비료 성분을 좀 흙에 많이 주라고 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해바라기 씨앗을 많이 찾는 만큼 현재 씨앗 도서관 최종밭에서도 해바라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세라 씨는 해바라기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면서 쑥쑥 자라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 씨앗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고도 전했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그냥 여기에 취지를 되게 공감해 주시고 빌려가는 분들 보면 되게 그때마다 항상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눠드리는 씨앗이 대부분 토종 종자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계속 최종을 해서 길러서 계속 보시거나 드시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씨앗을 한참 고르던 이유토 씨가 드디어 대출할 씨앗을 골랐습니다. 재배 시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하기도 하고 또 키우기 쉬운 해바라기 씨앗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씨앗 고르셨나요?
네네.
해바라기는 그 네. 해가 잘 드는 곳에 길러야 좀 크게 예쁘게 자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내에서 기르시면은 해 잘 드는 곳에 아.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그 화분은 처음부터 네. 좀 큰 거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얘네가 아무래도 비료기가 많아야 크게 네. 자라서 아. 좀 작은 것보단 넓은 게 더 좋을
넓은
것 같아요.
넓은 데에다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토 씨는 최근 씨앗 도서관에 관해 알게 돼 이곳을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의 시대라고도 할 만큼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환경 측면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이유토 씨는 식물을 아끼며 키우는 사람들을 이루는 식집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요. 뭔가 요즘에 식물로 있는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책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갖다가 집이 요 근처인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씨앗도서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럼 한번 일단 와보자 해가지고 왔어요.
씨앗을 대출한 뒤 반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씨앗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납이 필요한데요. 이유토 씨에게 해바라기를 잘 키워 씨앗을 반납할 자신이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확실한 거는 저는 식물 일지를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성인 돼서는 사실은 뭐 누가 시키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도 해보면 그것도 정말 하나의 일기? 그런 종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반납 그런 거에 제가 그 키운 사진 이런 걸로도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봐야겠다 했어요.
씨앗 도서관을 관리하는 김은수 씨는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대출하는 인원도 늘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전체 방문 인원의 9% 정도만 대출을 했다면 지금은 15에서 16% 정도가 씨앗을 대출해 간다고 말했고요. 또 무료로 분양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출과 반납이라는 용어를 쓴 만큼 이용객들이 다시 한번 씨앗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씨앗 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씨앗 도서관을 찾은 방문객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빌려간 사람들이 그 열매에서 씨앗을 걷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는 몰입을 하겠죠.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정성이 들어가서 관심의 집중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아이들이 다 그냥 꽃이 저절로 생긴 줄 아는데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집에서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처럼 가공식품만 사는 그런 현대인들이 뭔가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물연구과의 김은수 씨는 특히 한국 토종 씨앗이 보존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토종 씨앗은 미래 종자의 귀중한 유전자원이 된다면서 지속해서 토종 씨앗을 발굴하고 또 보존하려는 노력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도서관에서 일부 토종 씨앗을 나누어준다면서 사람들이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직접 길러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식물원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식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씨앗 도서관에서 받은 씨앗이 작은 계기가 돼서 이제 정원 활동이라든가 식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이라도 커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